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잠언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은 이제 잠언 31장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는데, 아마 잠언은 한 두 번 정도 나누면은 다 마칠 것 같아요. 자, 오늘 잠언 30장, 이 31장, 그러니까 30장, 31장 이렇게 보는데요. 이 30장은 알려지지 않은 시험자 아굴의 잠언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거든요. 자, 30장 1절 말씀을 볼게요.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실은 다른데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아굴이라는 사람도 무명의 선비요 또 저자라고만 알려져 있거든요. 여기 나오는 이름들도 다른 히브리 이름들과 마찬가지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굴은 모으는 자라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져 있고요. 야게는 경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번역본들에서는 그들의 이름을 보통 명사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의 아들, 모으는 자의 말이니라,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4절을 보실까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었던 질문 가운데 일부라는 사실은 흥미있는 일입니다. 누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님은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제가 항상 주 예수님만이 창조와 우주의 기원 문제에 대한 유일한 주인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매주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우리 가운데 누구도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도 그렇고요. 뭐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그 일반적인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기원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다 가설이니까요. 우리가 뭐 달나라에도 갔다 오고 더 많은 그러한 어떤 일들을 하죠. 지금 뭐 화성 탐사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다고 해서 우주의 기원이 일반 과학의 힘으로 밝혀지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우주의 기원은 철저하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만드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모든 만물의 시작의 경이란 말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이 창조의 행위를 묘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저는 이 두 번째 구절이 간격 이론을 암시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일정 기간의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 창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땅이 모양이 없고 혼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론이 대부분 배척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많은 명석한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견해를 고수하고 싶단 말이에요. 매기 목사님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저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법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지, 일단 이것은 아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는 알지 못하며 과학자나 신학자들도 사실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고 욥기 38장 4절에 물으셨던 질문이 있는데요. 참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물으실 수 있는 질문인 거죠. 아무도 여기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저는 또 아굴이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을 자가 누구인가라고 묻는 요 물음도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물건을 손에 쥐듯이 바람을 손에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일에 대하여 거의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자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구절에서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것만큼 위대한 사상이 어디 있겠어요? 정확하게 몰라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은 구원의 진리지요. 다른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기록할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란 말이죠. 5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전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비누나 세척제보다도 나은 것이죠. 6절을 볼까요?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쟁이를 조금도 꺼리낌 없이 거짓말쟁이라고 부르고 계시니까요. 7절로 9절을 볼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니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도 적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 그 곧 허탄함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랬잖아요. 이것은 허탄함이 아첨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가운데 살고 싶지 않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은 뭐랄까요? 뱀 굴에 사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너 나로 가난하고 너무 부하게 이렇게 해주지 말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12절을 볼까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냐? 교회 안에 이러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순전합니다. 그들은 구세주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종교적일 뿐입니다. 정치나 사업에 있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들이 스스로 순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의 안이 모두 깨끗한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들 가운데 아무도 씻음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중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자, 15절을 보실까요? 15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옷이 있나니. 이제 시편 기자는 만족할 줄 모르는 네 가지 것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16절을 보십시오. 곧 음부와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맨 처음 음부가 나오죠. 우리는 장례식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장례식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죽음의 행렬은 아벨의 죽음과 더불어 에덴 동산 밖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을 지나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 어느 누가 죽음으로 향해 가지 않았단 말입니까? 다 커다란 공동묘지를 향해서, 그렇습니다. 음부는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겁니다. 다 그 안으로 가고 있는 것이니까요. 또 보면 아이 뵈지 못한 태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자매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들이 좀 어떤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내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들도 사실 위로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또 보면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그랬어요. 이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은요, 여러분 그 땅 위에 아무리 비가 내려도요, 그 비가 다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강을 통해서 또 바다로 흘러가고 말이죠. 다 그렇습니다.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우리는 불은 많으나 비가 부족한 것이죠. 특별히 이 매기 목사님이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요? 좀 산불 그런 것들도 이제 원체 건조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가 가끔씩 뉴스에서 뭐 LA 근처 이런 데서 크게 불나고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또 화산도 폭발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비가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입니다.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더 불은 더 많단 말이죠. 이러한 삶의 현실이 우리의 삶 속에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17절 한 절만 더 볼까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나 어미를 대항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모들을 대항하는 모든 오늘날의 젊은이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하고요.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18절 19절을 보면 되겠네요. 30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심히 기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저자 아굴은 이러한 일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은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바다 위에 다니는 뱀의 자취를 보신 적이 있나요? 새가 날아가면 날아간 것으로 끝이죠. 뱀이 지나가면 뭐 물 좀 이렇게 하다가 그 물이 그대로 다시금 배가 바다 위로 지나가면 여러분 그만이지 않습니까? 뭐 저는 어릴 때 이 배를 많이 바닷가에서 자랐으니까요. 이 배를 타고 그런 걸 보면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큰 배를 타보잖아요. 그 큰 배 얼마나 신기합니까? 금방 뭐 언제 그 배가 지나갔는지 그 물이 그대로 원 위치가 되고 만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참 이런 면으로 보면 있다가 뭐 없어지는 그대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참 많단 말이에요. 20절을 보세요. 음료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우리는 이러한 일이 실현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들은 자신들이 죄 가운데 살지 않았다. 뭐 증거 있느냐?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참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 요즘 아까도 뭐 그 18절 19절에 보면 뭐 남녀가 뭐라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도 사실은 있다가 없어진다.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 요즘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참 요즘 결혼 관계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왜곡되고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게 주의 말씀을 한 번 더 상고해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요 20절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그 아이의 이름은 그녀의 어머니가 간음자라는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간음이 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세대로부터 새로운 것을 배우신 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뭘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 세대가 범죄하는 죄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셔서 잠언서에 그것을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조심해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21절에서 2절을 볼게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옷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여기 보면 종이 임금된 것과 그랬는데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임금이 되었단 말이에요. 또 보면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그랬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보다 더 큰 곡간을 짓는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러한 재정적인 성공을 거두자 그는 최고의 요리를 먹었단 말입니다. 그는 어리석은 자였지만 배가 불렀습니다. 세 번째로는 23절에 나오는데 꺼림을 받은 계집이 시집간 것과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여기 보면 꺼림을 받은 계집이 시집간 것과 그랬는데 이것은 뭐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니까요. 보시면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이건 뭐죠? 종종 지금까지 아주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보다 더 역겨운 것은 없잖아요. 우리가 흔히 졸부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보다 역겨운 것이 없다고요. 이제 동물원에 가서 몇 마리의 짐승들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은 그 짐승들이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하여 그 동물들을 지으셨단 말이죠. 이러한 목적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동물들이 나오나? 24절인데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하나님은 동물들의 세계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건 뭐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그죠? 지혜로운 자는 개미에 가서 배워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집단은 뭡니까? 아주 작은 동물들입니다. 맨 먼저 작은 곤충 개미가 나옵니다. 25절 고 심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우린 여기에 열거된 두 가지 집단의 동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 집단은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길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집단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행위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 작은 개미들은 상당히 지혜롭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로부터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6장 6절로 8절을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들은 곡식을 모은다는 말입니다. 뭐 그 어느 우화에도 보면 개미와 배짱이 예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준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보험에 들지 말아야 하고 미래를 주님께 의탁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미래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셨다면 보험에도 들어야 하고 가능한 한 저축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의 미래를 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개미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실입니다. 개미는 추수할 때 곡식을 저장함으로 미래에 대비합니다. 여기에 좀 더 심오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죽음 이후를 위해서 아무런 준비도 아직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들은 장의사에게 가서 그들에게 장례를 준비해달라고 말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신문에 광고하는 사람 보았어요? 뭐 혹여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보자고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내 마지막 시간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로마 제국의 악한 왕 하드리안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요. 그 왕이 죽을 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머리에는 더 이상 면류관이 없고 이 눈에는 더 이상 아름다움이 없으며 이 귀에는 더 이상 음악이 들리지 않고 내 위를 위해서 더 이상 음식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영혼아, 너는 어찌 되려느냐? 이렇게 정말 그 애달픈 그러한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죽는다고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중요한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에서 오직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내일 우리가 죽으리로다는 식으로 살아갈 수 우리가 있겠어요? 그러한 사람은 더 큰 곡간을 짓는데 시간을 소비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죠. 26절을 보실까요?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그랬어요. 그래 보면 사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사반은 사실상 토끼를 말하는 영국의 사반과는 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사반이란 길다란 머리와 짧은 꼬리 그리고 둥근 귀를 가진 것을 말하는데요. 그들은 약하며 그랬잖아요. 자신의 몸을 방어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들은 땅속을 파지 못하며 따라서 안전한 장소를 찾아 바위틈에 숨어 산다. 이 사반은 레위기에 나오는 부정한 동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반도 인간을 위하여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정한 동물도 말이죠. 어떻게요? 사반처럼 사람은 가난하고 무력하며 부정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들이며 우리의 불쌍하고 비참한 상태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시편 61편 2절에 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존슨이 쓴 나보다 높은 반석이라는 찬송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반석을 향하여 나로 하여금 날아가게 하소서. 그 반석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머지 그 두 가지 그 교훈에 대해서는 이제 네 가지 교훈인데 우리가 이제까지 두 가지를 살폈잖아요. 두 가지 교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잠언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자녀의 어깨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가 형통케 되길 기도해주는 책 365일 자녀 축복 안수 기도문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